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불법 이민 대책 등으로 갈등설이 제기됐던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닐슨 장관이 현직에서 떠난다며 그의 공로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닐슨 장관도 이날 서한을 통해 국토안보 개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적당한 시점이라고 결정했다며 4월 7일부로 장관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닐슨 장관의 후임으로는 케빈 맥엘리넌 세관 국경보호국 국장이 대행을 맡아서 국토안보부를 이끌게 됩니다. 닐슨 장관의 전격적인 사임 소식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닐슨 장관이 비공개 회동을 한 직후 발표됐습니다. 미 언론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닐슨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민과 국경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며 사임 의사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이르면 오늘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침이 공식화되면 정부가 외국 군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미 정부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측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리 자파리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미국이 그런 어리석은 움직임으로 이란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상응한 조처를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터키의 군사작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언론에 국경에서 준비는 끝났고 우리는 언제라도 군사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며 러시아 방문 때 푸틴 대통령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동안 시리아 유프라테스강 동쪽 지역에서 미군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 인민수비대를 격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터키는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망 구입과 관련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근 유럽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번 주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커창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21차 중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는 내일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통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다자주의 무역 증진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총리는 또 12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중국과 중앙동유럽 16개 국가의 정기협의체인 16+1 정상회의도 참석해 이들 국가와 1대1로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하고 다양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리 총리의 이번 유럽 순방은 EU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을 불쑥시키면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유럽 국가들과 1대1로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통합정부군과 동부군벌 간의 내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리비아 주둔 병력 일부를 일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의 토머스 발트하우저 사령관은 어제 리비아의 안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미군 병력을 일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수 병력과 잔류 병력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최근 동부 군벌 리비아 국민군이 수도 트로폴리로 진격해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내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끌었던 조향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사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향호 회장이 8일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지병인 폐질환으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수술을 받은 뒤 회복되다가 다시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은 1949년 대한항공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지난 1974년 대한항공 입사한 뒤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협상 목표를 핵 프로그램 축소와 동결로 해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The question is, could you end up in an agreement in which at the end of the day you have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낙관했습니다. 한국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는 호소하는 청원서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서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져 함경 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회의로는 주로 민주당 측에서 강한데 핵 프로그램 축소와 동결을 목표로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북핵 포기 가능성에 대한 상원 의원들의 전망은 여전히 회의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4일 상원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명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은 공화당 8명,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전원이, 공화당 의원은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북핵 포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중 3명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김정은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감축 동결 합의로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question is, could you end up in an agreement in which at the end of the day you have curtailed their
북핵 프로그램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추가 핵무기 생산 역량을 동결시키는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그러나 결국 김정은은 핵무기도 핵 역량도 포기할 의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제재를 통한 압박만이 북핵 포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t unless the sanctions are deep, strong and long.
최근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를 발의한 크리스 벤홀럼 민주당 상원 의원도 미국이 북한의 압박을 유지해야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경제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y view is that only happens if we keep the pressure on.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이크 라운주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We do it with China. We put enough pressure on China to where China looks at him and realizes that he's more of a problem than he's worth.
라운즈 의원은 북한이 안전 보정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면 중국을 다뤄야 한다며 김정은이 중국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깨닫도록 미국은 중국에 충분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저 위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비핵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그래도 노력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2명,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이 2명이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협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좋은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관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핵미사일 실험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진전이고 비핵화 실현 가능성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낙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CBS 방송 프로그램인 디스모닝과의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가운데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그 시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면서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상회담이 열린 하노이에서 서로 간 다시 말해 양측이 가진 입장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고 나왔으며 그 점에서 양 정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던 협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로 결심했고 북한 역시 이에 대해 결심했다고 믿는다면서 김 위원장은 나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내 팀의 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제재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모호한 적이 없었고 미 행정부의 정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설정한 지 거의 2년이 돼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경제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도 북한과의 외교 채널은 가동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채널이 냉각됐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북, 남북 간 모든 외교 채널은 열려 있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진전해 나갈지에 대해 대화해왔다고 밝힌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해마다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지도자가 주민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중요한 날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단히 놀라운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지도자로서 비핵화하기 위해 미국과 관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고 말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이견 조율이 이루어질지 그 여부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이번 회담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1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의제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의제입니다.
네네.
미북 양측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끈을 놓지만 않았을 뿐 상호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북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고 합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네. 자, 두 정상이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핵심은 대북 제재 문제입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없었던 건 제재 해제에 대한 미북 양측의 입장차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논의는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정상이 논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재안을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형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렬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예.
우선은 제재 문제에서 입장차가 컸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식 일괄 타결 요구와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도 결렬의 이유였습니다.
네네.
문 대통령은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중재안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고
예.
제재 완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입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도훈 외교부 본부장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본부장은 북한이 한 번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는데요. 네네. 가장 분명한 어조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 본부장은 또 제재를 통해 북한의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문제를 매듭지어야 비핵화 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중재안을 받아들이냐 그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변한 게 없습니다.
네.
특히 제재 문제에 관한 한 완강합니다.
그렇죠.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지난 주말에도 강한 원칙론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올바른 합의가 뭘 의미하는지가 중재안의 성패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네. 자, 그 올바른 합의가 어떤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합의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대로
예.
북한이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안이 먹혀들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미북 협상의 재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 안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지금 첫 수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맥락인가요?
예, 미국과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관련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네.
내용이 크든 작든 양측이 비핵화 관련해 결과를 내야 협상을 계속할 동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한 차례라도 교환하면 신뢰가 조성될 수 있고 이로써 다음 단계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북한 내부의 정치 일정 등으로 인해서 미한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게 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오는 27일을 전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호소에 대해서 대북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은 대북 압박 캠페인의 최전선에 있다며 북한의 무기 자금을 끊고 인권 유린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현지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호소에 보인 반응은 제재 이행 메시지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호소문을 보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호소문에서 개성공단은 200여 개의 기업들과 5만 5천여 명의 남북 근로자들의 생활 터전이라면서 공단 폐쇄로 20만 명 이상의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개성 기업인들의 제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 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고 묻자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압박 캠페인의 최선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수입원을 추가로 제한하며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주목받고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하는 것을 세 나라가 주도하는 압박 캠페인의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내는 청원서를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북 제재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8일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 옆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낭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 기업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단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제는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여 개의 기업들과 5만 5천 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이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20만 명 이상의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습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이 12년 동안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했고 남북대결의 완충지대가 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가치 때문에 개성공단이 하루속히 재개돼야 하지만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괄적인 제재 완화가 아니라 남과 북의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 예외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낭독한 뒤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20여 명의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 회장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등에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4월 말이나 5월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창군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BOA에 기대했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북미 회담 이후에 재개가 당연히 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실망이 너무 큰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재개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 부회장은 특히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재개가 되더라도 기업인들이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환경이 바뀌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급 숙녀복 제조업체인 JMS 아트라인의 전대원 대표는 지금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엉망이죠. 네. 예, 재산 다 두고 오고 뭐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가족관계도 참 많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전 대표는 개성공단에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며 자신의 경우 투자를 적게 해서 그나마 나은 형편인데도 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지난 4일 국회의사당에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5일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 질문에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체계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22일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의 말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제재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존중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에 착공해 2005년부터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된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2016년 2월 10일 전격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북한 근로자 5만 5천여 명이 일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가동 중단 이후 8차례 한국 정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되거나 불허됐습니다. 정기섭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시설 점검을 위한 9번째 방북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북한인권 전문가인 모르스단 북일리노이 대학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에 모르스단 북일리노이 대학 법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단 교수는 국제법과 인권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15년에 북한에 관한 책,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 등을 집필하는 등 북한 인권 분야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국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 인권 사안들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잔혹행위들에 대한 예방과 대응, 책임 추궁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세우고 전 세계 정부들의 진실과 화해, 배상 등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의 적절한 사용 등을 조언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추궁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 경우 단 대사 지명자가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지명자는 과거 북한인권 관련 여러 강연에서 북한을 주민에 대한 범죄와 김씨 일가 우상화란 두 문장으로 표현할 정도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과 함께 참석한 대학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권 범죄가 북한에 만연되어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There is no freedom of movement. You cannot cross the streets in Pyongyang without permission. You cannot go.
북한엔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평양에서 외국인이 허가 없이 도로를 건널 수 없고 주민들도 허가 없이 다른 지역이나 나라 밖으로 여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범죄자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카고 근교에 있는 북일리노이 대학은 홈페이지에서 단 교수보다 북한에 관해 더 많은 법적 검토에 관한 글을 쓴 학자가 없다며 북한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 교수의 북한 관련 연구 활동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국제형사재판소, 검찰, 주미 한국대사, 북한과 협상하는 동아태 차관부 등의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도 단 교수의 대사 지명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단 교수가 북한 상황에 조예가 깊은 아주 훌륭한 학자라며 이번 지명을 크게 반겼습니다.
Oh, I think it's a great nomination. He's a fantastic scholar who has great knowledge about what's going on.
단 교수의 대사직 지명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 필요성이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명문 대학인 위튼 대학 출신인 단 지명자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의 기독교계 대학인 한동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에 아시아 첫 미국인 법학학사 프로그램 설립에 기여했다고 백악관은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근입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 비핵화 검증의 우선순위는 핵물질과 핵연료주기 관련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핵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5일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포럼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AEA는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이뤄지면 몇 주 내에 사찰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핵물질과 핵연료주기 관련 활동을 검증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Our expertise is on enrichment and other activities related to nuclear material and a nuclear fuel cycle.
IAEA의 전문 분야는 농축과 핵물질, 핵연료주기 관련 활동들이고 이것이 우선순위이며 핵과 관련된 약속은 확실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비핵화 방식이든 일괄 타결 방식이든 북한은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was saying that our inspectors put their feet on the ground.
IAEA의 모든 사찰단이 현장에 들어가야 하며 이 같은 사찰단 방북은 그 시작이 작든 크든 북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어 IAEA는 영변 지역을 주로 모니터한다면서 지난해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핵활동과 관련된 엇갈린 신호가 있었지만 북한은 꾸준히 핵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5 megawatt reactor was not operating for some time. They were very active in constructing.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한동안 가동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소규모 경수로와 기반시설을 활발하게 건축해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핵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어 비핵화가 매우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검증하는 데 오래 걸릴 것이며 시설이 폐쇄되더라도 추가로 가동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검증 기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과 환적을 한 협의를 받고 있는 선주와 관련 기관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에 알려진 억류 선박 외에 또 다른 한 척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해상 환적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선박 두 척을 관리 중인 한국선급은 해당 선박에 대한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된 절차를 통해 선급 등록 취소 여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급은 5일 최근 논란이 된 피파이어니어호와 루니스호에 대한 처리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한국선급은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선급을 포함한 모든 선급단체들은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선박의 검사를 행하는 단체라며 선주가 수행하는 선박의 운항이나 화물 선적 등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기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법 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수사나 첩보 수집을 통해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관련국 정부로부터 통보나 지침을 받는 경우에 한해 선급 등록 취소 등을 결정한다는 설명입니다. 선급단체는 선박의 등급을 정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선박들은 이를 토대로 해상보험에 가입하고 화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 한국 선박들은 한국선급에 등록돼 운항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합동으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한국선박 루니스호를 포함한 18척을 불법 환적 가능성이 있는 선박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선박 피파이어니어호는 북한 선박에게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의 첩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정부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BOA는 피파이어니어호의 선주가 루니스호를 빌려 운항했던 한국의 D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3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D사 관계자는 5일 BOA에 이들 두 선박들의 영업행위는 선박을 용선, 즉 빌려간 용선주의 책임과 권한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자신들은 용선주로부터 일당으로 용선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선박들이 동중국해에서 오랜 기간 머무른 데 대해 해당 지역은 다른 많은 선박들이 해상에서 어선이나 바지선들에게 정상적으로 화물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많은 국가의 감시선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워낙 많은 선박들이 화물을 받으러 오는 상황에서 북한 선박들이 그 틈에 숨어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용선주 역시 북한 선박들을 걸러내기 위해 이전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들 역시 선원들을 교육시켜 문제가 되는 선박이 접근 시 접선 거부와 신고를 하도록 조치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선박들이 한국 당국의 목적지로 신고한 항구에 기항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화물을 푸는 작업을 하는 특성상 항구를 정할 수 없어 해당 해상지역에서 가깝고 잘 알려진 항구 중 하나를 목적지로 신고해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오해가 발생해 어느 시점부터 해상구역으로 변경 기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용선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이들 선박들은 한국 항구를 출발하면서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을 기항지로 신고했지만 대부분 실제 기항하지 않은 채 공해상에 머물다 되돌아온 항적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은 지난 2일 BOA에 이런 허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루니소호가 2017년 이후 한국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정유제품 16만 5,400톤을 싣고 나갔다면서 이 중 울산에서 출항한 5차례 중 4차례는 출항 시 차항지를 해상구역으로 신고해 항만 운영 시스템상으로 과연 이 제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었습니다. BOA는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들의 목적지 허위 기재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D사 관계자는 피파이어니어호의 경우 수백 건의 화물 판매 중 단 한 번의 거래가 의심된다는 설명을 관계 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파이어니어호의 문제가 불거진 직후 루니스호의 용선주를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는 D사 측에 피파이어니어호를 용선한 업체와 루니스호의 새로운 용선주를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루니스호를 계속 예의주시해오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서 루니스호가 입항시마다 검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선박들의 환적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관련 업계를 통해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지속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윈머호와 코티호, 탤런트 에이스호, 피파이어니어호, 캐트리노 등 5척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출항 보류 중인 선박은 4척이라면서 나머지 1척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추가 억류 선박으로 알려졌던 캐트리노는 2개월째 부산항에 발이 묶여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별도로 또 다른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억류된 선박은 최대 6척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혜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리비아에서 정부군과 군벌 간의 대립이 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병력을 일시 철수시켰습니다. 또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인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임박했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겠고요. 더 커스텐 닐슨 미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 남부 국경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리비아 소식부터 볼까요? 미국 정부가 리비아에서 병력을 철수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안보상의 이유로 리비아에 주둔 중인 병력을 일부 철수시켰습니다. 네. 토머스 발트하우저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 장관이 7일 리비아의 안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병력을 일시 철수시켰다고 밝혔는데요.
네.
철수 병력의 규모나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리비아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가 보죠. 어떻습니까?
예, 이 중동 국가인 리비아는요. 지난 2011년 중동 전역에 일던 민주화 운동이었죠. 이른바 아랍의 봄 당시에 무아마르가 가다피 독재 정권 축출에 성공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후에 무장 세력이 난립하면서 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리비아는 유엔이 지지하는 통합 정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리비아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세력으로 양분돼 있는데요.
네네.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총사령관이 지난 4일 수도 트리폴리 진격을 지시하면서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군과 리비아 국민군 간의 무력 충돌도 있었습니까?
예,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은요, 정부군하고 리비아 국민군 간의 군사적 충돌로 적어도 46명이 사망하고 네.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통합정보군 보건장관이 현지 매체에 4일 전투가 시작된 이래 의사를 포함해 21명이 사망하고 30명 가까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쪽인 리비아 국민군 쪽도 피해가 있겠네요.
예, 하프타르 사령관 대변인이 지난 6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요. 국민군 쪽은 1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8일 현재 국민군 세력이 수도 트리폴리 근방 50km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양측이 서로 공습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상자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리비아 국민군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하프타르 사령관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예, 이 퇴역 장성으로요. 지난 2011년 가다피 정권 축출에 앞장섰던 인물인데요. 네. 하지만 이후에 재헌의회에서 이슬람 정파의 목소리가 커지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 하프타르 사령관은 리비아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지난 2014년부터 이 비이슬람계 무장 세력을 이끌고 이슬람주의 세력하고 싸워왔습니다.
이 하프타르 사령관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하프타르 사령관이 현재 동부를 거점으로 리비아 국토의 약 3분의 2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통합정부는 이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 지역 일부를 통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무장 세력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하프타르 사령관이 동부에서 서부로 더 영역을 넓히면서 명실상부 국가 지도자로 나서겠다는 하프 사령관의 이 야심에서 비롯됐다라고 네네. 주요 매체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하프타르 사령관의 영향력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하프타르 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는 이 동부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가 많이 줄었고요.
예.
또 생활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반면에 리비아 통합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 인사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프타르 사령관은 이슬람 테러 세력으로 리비아를 구하겠다면서 이번에 트리폴리 진격을 지시한 건데요. 이 하프타르 사령관은 오래전부터 트리폴리 장악 계획을 세워왔고 그의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통합정부는 지금 유엔이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총선을 통해서 재헌의회가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이슬람 정파와 세속적 민족주의 정파로 나뉘어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 총리만 4번이나 바뀌었을 만큼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7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프타르 사령관에게 트리폴리 진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요 7개 나라 외무장관들도 지난 6일에 이 프랑스에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하프타르 사령관의 행동은 리비아인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고통을 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은 이스라엘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총선이 곧 시작되는군요?
네, 미국의 핵심 동맹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에서 9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네.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정부를 운영하는데요. 정권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새 정부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미국하고 밀접한 사이가 계속될 수가 있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중동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 총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 집권 중인데요. 지난 2009년 3월에 첫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네,
그동안 3선을 했는데요. 앞서 1996년부터 3년 동안 총리를 한 적도 있어서 네 차례나 이스라엘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극우 정파로 꼽히는 리쿠르당 소속이고요. 리쿠르당과 네타냐후 정부는 일부 우파 정당을 규합해서 비교적 오랫동안 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정권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면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쿠르당은 이달 초에 현지 방송 여론조사에서요. 전체 120석 중에 29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야권의 중도연합정파인 청백동맹의 의석 예상치 28석보다 겨우 한 자리가 많았습니다.
네네.
뭐 그야말로 박빙 승부가 진행 중인 건데요. 청백동맹에서는 군인 출신인 베니 간츠 대표가 새무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을 지냈는데요. 2012년과 2014년 가자지구 전투를 지휘하면서 이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정계에 뛰어들기 전까지 정치 경험은 없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새 얼굴이고 또 70세인 네타냐후 총리보다 10살이다 어리다는 참신한 네네. 이미지로 지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네타냐후 총리가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또 각종 비리 혐의로 지지를 잃으면서 이 간츠 대표가 주장하는 부패 척결 구호가 힘을 받고 네.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르당 그리고 여기에 맞서고 있는 간츠 대표와 청백 동맹. 정책적으로도 차이가 있겠죠?
예, 대외관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요. 네타냐후 총리 측은 강경 반아랍주의, 간츠 대표 측은 온건 협상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르당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자는 쪽이고요.
네.
적대관계인 이란도 더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간츠 대표와 청백 동맹은요. 정착촌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데 반대하고요. 이란에 대한 군사적 타격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뭐 네타냐후 정부 입장에 꾸준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예.
지난 2017년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오랜 분립정 지역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고요.
그렇죠. 네.
지난달에는 골란고원도 이스라엘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한 것도 이 네타냐후 정권과 긴밀한 협력 속에 진행된 걸로 일부 언론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 쪽에서 보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총선 득표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을 얼마 앞둔 지난달 말에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에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고원 영유권 인정 문서에 서명을 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선거운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주요 언론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간츠 대표는요. 미국과 협력은 하되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하고도 활발히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총선 결과에서 리쿠르당이나 청백 동맹 중에서 어느 쪽이 많은 득표를 얻으면 거기서 총리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진 않고요. 양쪽 모두 과반이 어려울 전망이라서 연립정부를 꾸려야 됩니다.
아, 과반을 넘어야 되는군요.
네. 어느 쪽에서 지지정파들을 폭넓게 끌어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총선 직후에 상징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연정 가능성이 높은 정파의 대표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정부 구성 권한을 주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7일이 일요일이었는데요. 백악관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케빈 맥켈리는 세관 국경보호국 국장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편 닐슨 장관도 성명을 내고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토안보를 개혁하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자신이 이제 물러나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러나는 이유도 얘기했습니까?
이 사임 성명에서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다음 장관은 국경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의회와 법원의 지원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의회나 법원의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닐슨 장관은요. 불법 이민을 근절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작업에 그간 의회와 법원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민 개혁을 위해서 강력한 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여기 협조하지 않아서 관련 법을 만들지 못한다는 불만입니다.
법원에는 어떤 불만인가요?
국토안보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소송이 제기되고 여기서 국토안보부 조처를 뒤집는 판결이 자주 나오는 상황을 뜻하는데요.
네네.
닐슨 장관이 사임 성명에서 미국과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부여된 임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자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필요한 법을 만들고 법원이 정책 시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는데 손발이 묶여 있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닐슨 장관에게 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런 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예, 몇몇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남북 국경 상황이 나빠진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닐슨 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닐슨 장관이 오래 못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남북 국경을 몰래 넘거나 아니면 국경 사무소에 와서 망명을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
네.
너무 많은 사람이 국경에 잡히거나 몰려들다 보니까 관련 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네. 참 닐슨 장관이 재직하는 기간 이민 문제 관련해서 논란된 사건이 참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국경에서 잡힌 부모와 아이를 떼놓는 조처 때문에 이 닐슨 장관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네, 네.
이 조처는 뭐 결국 법원이 개입해서 중단됐고요. 법원이 분리된 아이들과 부모를 합류시키려고 명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백악관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트위터에 민주당이 국경 보안에 구멍을 막는 데 동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멕시코가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않으면 남북 국경을 폐쇄하고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면 남북 국경을 닫겠다고 위협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고요. 또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멕시코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후에 대부분 지역이 흐려지고 북부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 가끔 비 내립니다. 비는 10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4도, 낮에는 14도, 남포 아침에는 5도, 낮에 1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5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에는 14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점차 흐려져서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8도, 낮 최고 14도, 개성 아침 최저 5도, 낮에는 14도, 사리원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북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14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12도, 원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11도, 청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2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는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낀 후에 흐려집니다. 서해는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불법 이민 대책 등으로 갈등설이 제기됐던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닐슨 장관이 현직에서 떠난다며 그의 공로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닐슨 장관도 이날 서한을 통해 국토안보 개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적당한 시점이라고 결정했다며 4월 7일부로 장관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닐슨 장관의 후임으로는 케빈 맥엘리넌 세관 국경보호국 국장이 대행을 맡아 국토안보부를 이끌게 됩니다. 닐슨 장관의 전격적인 사임 소식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닐슨 장관이 비공개로 회동한 직후 발표됐습니다. 미 언론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닐슨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민과 국경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며 사임 의사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이르면 오늘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방침이 공식화되면 미국 정부가 외국 군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측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리 자파리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은 미국이 그런 어리석은 움직임으로 이란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상응 조처를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터키의 군사작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언론에 국경에서 준비는 끝났고 우리는 언제라도 군사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며 러시아 방문 때 푸틴 대통령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그동안 시리아 유프라테스 동쪽 지역에서 미군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 인민수비대를 격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터키는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망 구입과 관련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근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번 주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커창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21차 중국-유럽연합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는 내일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세계 무역기구 개혁을 통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다자주의 무역 증진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총리는 또 12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중국과 중앙 동유럽 16개 국가의 정기협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들 국가와 1대1로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하고 다양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통합정부군과 동부군벌 간의 내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리비아 주둔 병력 일부를 일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의 토머스 발트하우저 사령관은 어제 리비아의 안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미군 병력을 일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수 병력과 잔류 병력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최근 동부 군벌 리비아 국민군이 수도 트리폴리를 진격해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내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끌었던 조향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사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향호 회장이 8일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지병인 폐질환으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수술을 받은 뒤 회복되다가 다시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